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과 함께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웃으시는 분들은 어제 밤비서 나오시는 분들이죠. 제가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인사를 드렸는지 반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영어는 예, 어색하기도 한데 하여튼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 각자의 이미지로 이 성탄을 맞고 또 연말 하루 성탄 하루 잘 보내실 텐데 하여튼 하루 잘 보내시고 또 오늘 이사도 중요하지만 또 마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본당 성모에서 메뉴는 갈비탕을 준비하신다고요. 하루 종일 어제 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에게 제일 고마운 거는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시고 또 남김없이 다 드셔주시고 가시는 게 보람이니까 예, 잘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혹시나 식사하시다가 흥이 나신다면 노래방 있으니까 노래로 한 자락 하시려면 노래도 안 하시고 조금 즐기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오늘 요한복음 시작 부분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가톨릭, 좀 더 넓게 말하면 그리스도교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신관은 절대적인 유일신관입니다. 한 분 하느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신의 조각도, 그 어떤 신의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그런 철저한 유일신교인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구세주의 희망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구세주의 오심을 하느님의 궁극적인 구원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한 구세주는 구약의 전통에서 볼 때는 인간이 당연히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될 인간을 하느님이 세상에 다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런 구세주를 보내주셔가지고 한 번씩 살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이 그냥 인간을 보내신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는 신비로운 모습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유대교 전통 안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그 묘한 모습으로 그렇게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버리셨습니다. 이 유일신교의 전통 안에 있던 유다교 안에서 이 사건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냐면 뭐 신학이고 뭐고 복잡한 설명 다 빼고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하느님이 아버지와 아들로 두 존재로 분리가 된 겁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그 배타적인 하나라는 유일신관에서 신이 두 개로 쪼개진 듯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문제는 구약의 어디에도 하느님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시대의 다신적인 사상이 초기 유다교의 사상에 살짝 비쳤던 것일 뿐 결코 그들을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튼 이 하느님의 아들이란 구약의 전통 어디에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유일신,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유일신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이러한 당혹감은 초대 교회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유다교의 전통 안에 그대로 서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다는 것은 초대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일단은 초반에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유다교의 전통 안에 온전히 속해 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사건, 하느님에게서 아들이 분리되고 그 분리되신 분이 심지어 인간이 되어오신 사건을 옅은 지간에 설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기존의 성서, 구약의 책들을 뒤지고 또 뒤지고 했을 겁니다. 고민을 엄청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존재했다면 당연히 하느님의 존재의 시간과 비슷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존재의 근거는 성경의 첫 책에 첫 내용부터 언급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눈을 시뻘겋게 뜨고 그들이 찾은 아드님에 대한 흔적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창조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시작에서 하느님과 분리되는 듯한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요한복음사가와 초대교회는 구세주 예수님의 존재를 본 겁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라는 그 창세기 구문을 기억하시면 그래서 천지창조 때 그 말씀, 하느님과 분리되었던 그 말씀이 이제 복음의 시대에 와서는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말씀으로 존재했던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게 오늘 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유일신의 전통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성경의 전통 안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초대교회의 깊은 고민과 고뇌가 담겨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인간의 전통을 존중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인간의 전통과 윤리를 깡그리 무시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성모님을 결혼도 안 한 처자를 임신을 시키는 그런 성령의 어떤 임하심을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적인 유일신 전통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상당히 이교적이고 미신적인 이야기에서 유일신 전통이 섞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이 있고 뭐 이를테면 그에게 아내가 있고 그 신에게 가족이 있고 하는 것 등의 이야기는 저기 그리스 신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질라진 이방인들의 종교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한 사건이 유다교의 전통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에 안겨준 성탄이라는 사건의 당혹감입니다. 이러한 당혹감은 지금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교리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도 유일신교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느님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라는 존재도 계시죠. 이 세 분을 합쳐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굉장히 심오한 교리인데 하지만 이 심오하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교리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종교는 유일신 종교여야 되는데 하느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심지어 성령도 보내시면서 당신을 하느님 스스로 본인을 세 가지로 쪼개놓은 모양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이 세상에 던져준 이 당혹감은 이러한 유일신 사상에 대한 혼란도 있지만 그 탄생 자체에도 있습니다. 구세주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는요.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화려하고 지배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더러운 세상을 엎어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힘을 행사하시고 새 세상을 물리적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구세주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 무력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인간적인 목숨을 인간 부모에게 한동안 맡기시고 그리고 당신의 생애 마지막에도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라는 그 모양을 통해서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세주의 부모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도 재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호구조사를 위해서 자신들의 고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베들레헴에 겨우 도착한 밤 무렵 그곳에서는 들어가 쉴 여관의 방 한 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겨우겨우 정해서 어떤 여관에 또는 어떤 집에 외양간으로 쓰이는 작은 동굴에 기거하게 되고 그곳에서 밤의 추위와 위험을 피해서 어머니는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구유에 뉘었습니다. 사실 이런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인데 요즘엔 구유를 하도 이렇게 로맨틱하게 꾸며두시다 보니까 아, 저런 데서 출산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어디 모텔 주차장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비천한 자리죠. 그래서 이런 구세주의 탄생은 전통적인 유다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건드린 사건입니다. 하느님이 건드리신 겁니다. 그 인간이 생각한 그 종교관을 하느님이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오셔야 되는 구세주가 이런 비천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왔다고 하니 자신들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 구세주 예수를 이 가난하고 비천한 예수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의 신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구세주의 탄생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아들이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왔듯이 너희들도 가난해지지 않으면 자신을 비우고 버리지 않으면 나의 사랑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시작부터 쉴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사실 가혹하게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 지독한 가난함은 구세주의 탄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베들레헴 주변에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의 학살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드러나게 됩니다. 구세주의 탄생이 불러온 아기들의 학살, 이보다 더 가난한 모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구세주의 탄생 때문에 두 살 주변의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보다 더 비천하고 이보다 더 가난한 탄생이 구세주의 탄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이렇게 가난한 모습이었지만 아기들의 이 목숨은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가장 순고하고 거룩한 희생 제사가 됩니다. 탄생에 대한 제사를 아기들의 목숨으로 바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세주의 탄생날인 이 성탄절은 그 가난함을 가난하기 때문에 고요했던 그 밤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구세주가 탄생하셨던 그 밤은 고요했습니다. 세상이 물리적으로 조용했기 때문에 단지 고요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극히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떠들썩한 화려함은 없는 그 가난한 고요함 속에서 나셨다는 의미에서 고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은 가난한 고요함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밤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바탕은 그래서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 없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랑, 세상에는 수만 가지 모습의 사랑이 있죠.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자기 비움이라는 바탕 위에서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그 자기 비움을 다시 한번 배우고 또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을 버리는 그 사랑의 자연스러운 모습 안에서 또 성탄 시기 잘 보내시고 며칠 남지 않은 새해도 잘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